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또그 고린도후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같이 펴시고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에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그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또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분별하고 볼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들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는 교회 내에서 잘못한 사람, 교회 내에서 이제 범죄한 것이 이제 드러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는 과정, 그 과정과 그 이제 어떤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을 좀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11절까지가 조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한번 좀 읽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바로 그 사람 외에 나를 즐겁게 할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내가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근심을 얻지 아니하려 함이었노라.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확신하였노라.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너희가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근심한다, 기뻐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절, 3절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 근심, 기쁨 이게 이제 여러 번이 나오고 7절에서 5절, 7절 뭐 계속해서 이 근심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먼저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범죄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좀 질책하고 징계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무겁죠. 이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게 정상적인 목양자라면 이 성도들의 죄를 다루고 또 그들을 이렇게 바로잡는 그것이 막 그냥 너무 기뻐서 막 이렇게 쾌감을 느끼고 막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에서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휘하에 이렇게 다 움켜쥐는 것으로 인해서 쾌감을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에서 이제 성경적인 어떤 근심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성도의 죄는 교회 내에서, 그 지역 교회 내에서 근심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제 교회 내에서 그 범죄한 어떤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교회 내에서 누군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대상을 좀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 지은 당사자지요. 두 번째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목양자입니다. 세 번째는 나머지 모든 성도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내에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근심하게 되는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죄 지은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근심스럽지 않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좀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심이 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굉장히 이상하게 어떻게 이 교리가 정리가 되면서 근심하면 오히려 구원을 못 받은 거다. 뭐 이렇게 또, 가르쳐 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회개에 관한 교리, 회개는 지금,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 원리들 중에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회개에 관한 교리가 잘못되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근심을 전혀 안 하게 되는, 오히려 근심하는 것이, 오히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자면, 죄를 지면 근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는 지금 고린도후서 2장에 있지만, 그 조금 더 뒤로 가서 7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회개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회개를 이룬다. 그러니까 근심에만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이 이제 회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 문맥상은 이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그 얘기를 이제 다루고는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냥 마음의 걱정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7장 11절에는 그 표현을 조금 달리했는데,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는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무조건 근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마귀에게 이 기회를 주고 올무에 빠지는 그러한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이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고 이제 다시 쭉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사람이 근심하게 될 때 그 결과로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성경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근심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근심, 또는 이제 세상적인 근심, 이런 것과는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심함으로써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게 될 때, 이게 다시 구원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했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는 순간에도 그렇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구원을 잃었다가 자백하는 순간에 구원이 회복됐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애초부터 그게 영생을 얻은 게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이터널 라이프를 얻은 게 아니라 템포러리 라이프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졌다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그런 임시적인 일시적인 그런 생명을 얻은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뭔가 범죄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됨이 취소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게 구원이라는 게 개선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문제라는 걸 간과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문제. 만약에 구원이 개선되는 문제라면 개선됐다가 푹 꺼졌다가 개선됐다 푹 꺼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태어나는 문제라면 태어난 것이 취소됐다 또 태어났다 취소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범죄할 때 근심하게 되는 첫 번째 부류는 당연히 범죄한 그 당사자입니다. 두 번째는 죄 지은 사람을 바로잡아야 하는 영적 리더입니다. 이 사람도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이 목양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한다. 결코 이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누군가를 이렇게 책망하는 위치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아이들과 늘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꾸짖고 싶지 않잖아요. 부모 중에서 꾸짖고 싶어서 꾸짖는 사람 있나요? 바로 잡아야 되니까 꾸짖는 거죠. 근데 굉장히 싫거든요, 그게. 그런데 어쨌든 이제 목양자에게는 책망하고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할 그런 어떤 책임이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유쾌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임무예요. 근데 이거를 왜 주시냐? 목양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목양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목양자가 유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제 목양자를 아버지다. 이것은 이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마라는 그 말씀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낳은 아들들 그를 돌봐야 되는 아버지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단순히 학원 강사의 마음, 그냥 성경 교리만 가르치고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일만 교사가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제 목양자로서는 참, 참 중요한 마음인 것이죠. 이제 저도 늘 제가 이걸 점검합니다. 제 안에 이런 게 있는지. 그럴 때마다 참 굉장히 부족함을 저도 스스로 느낍니다. 이게 나는 정말 이런 아버지의 심정이 내게 있는 걸까? 노력은 하는데 그런데 참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목양자는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산고를 겪는 어머니와 같다는 것입니다. 산모. 산고는 사실 아기를 낳을 때 겪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는 그것을 돕기 위해서 두 번째 산고를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양자는 당연히 이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낳는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맞먹는 고통이 영적으로 또 양육하는 과정에서 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유모의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맡아서 이제 젖을 주고 이렇게 이제 양육해야 되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맡아서 대신 맡아서 이렇게 이제 양육해야 되는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목양자로서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꾸짖고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니면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성도의 기쁨을 돕는 자가 아니라 성도 위에 이제 군림하는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드러내 주는 장면이 이제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런 자들 교회 내에서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왜 너희가 그런 자들을 내쫓지 않냐.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할때막 깔깔 웃어가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정을 이제 7장에서도 또한번 다루는데 그 7장에 한번 가보시면 7장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써놓고 나서도 굉장히 후회가 됐다는 것이죠. 아, 내가 너무 심했나? 이게 이 일로 인해서 죄지은 당사자도 그렇고 교회 전체 지체들도 그렇고 다 실족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어떤 근심과 이제 후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제 목양자의 근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큰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잘 이렇게 바로잡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니까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그런 얘기겠죠.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은 징계 대상자가 낙담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제는 마음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내가 굉장히 그 징계를 잘했어. 그래서 그 징계 대상자가 아주 마음이 팍 상했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희가 근심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고 그 근심으로 인해서 회개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 제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었는데 부모로서 징계할 때 조금 미숙하게 하다 보면 잘못한 게 바로 잡히지는 않은 채 애들이 근심만 하게 되는 애들이 이렇게 마음만 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실수를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 또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부모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또 훈련을 통해 배워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누군가를 바로잡을 때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잡는 게 목적이라는 거 이제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류는 범죄한 당사자가 근심하는 것이고 또 근심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두 번째 근심하는 부류는 이제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영적 리더가 근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근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근심도 없이 막 그냥 때려잡자 해갖고 막 그냥 이렇게 혈기로 막 이렇게 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근심하는 세 번째 부류는 다른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내 몸에 속한 다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다른 지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쟤는 쟤고 나는 나지. 나는 그냥 내가 교회에서 받아먹을 것만 잘 받아먹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한다면 모든 성도가 근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 받은 것이 충분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모든 성도들로부터 어떠한 일종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뭐다 몽둥이 하나씩 들고 가서 팬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형태로건 이 범죄한 사람이 모든 지체들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형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았다는 이야기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폭행을 했다거나 또는 막 대놓고 비난했다거나 이제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죄를 두둔하지 않는 가운데 어쨌든 그 교제에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그가 돌이키기를 권면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양자가 교회 내에 있던 이런 어떤 그이죄 지은 사람의 문제를 다루면서 또는 이제 치리 또는 이제 징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너무 심하게 근심하는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자,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목양자가 교회 내에 어떤 그 범죄 문제를 다루면서 징계의 절차를 밟을 때, 모든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해 보니까,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루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굉장히 지나친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좋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네. 그래서 이제 7절, 8절 보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징계에 의해서 자체적인 어떤 징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면서 회개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떤 자세를 성도들이 취해야 되냐?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나친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이 징계의 문제를 교회 내에서 잘못 다루게 될 때, 먼저는 징계 당사자가 지나친 근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성도들도 어쨌든 그 징계의 과정에서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무겁게, 지나치게 무거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뭔가 범죄한 사실을 이제 바로잡고 징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그 포인트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지나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나치면 안 되겠다. 뭐든지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상태를 봐가면서 이걸 해야지, 원리 원칙대로, 이 교회 헌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하고. 제가 교회 헌법, 컨스티튜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교회 헌법이 이렇게 몇조몇 항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처리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원리 원칙을 고수하다가 이제 징계 대상자도 굉장히 실족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있는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교회 성도들 전체도 너무 이게 이제, 참 진이 빠지면서 참다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근심에 잠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징계의 어떤 수위를 조절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면은, 범죄한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모두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2장 3절에 보면, 내가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갈때 마땅히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근심을 얻지 아니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문제로 온통 막 교회가 막 근심에 쌓여 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방문했는데 그 사실 얼마나 서로가 보고 싶었던 사이입니까? 영적인 어떤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해서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과 다시 대면하는 문제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이게 기쁜 만남이에요. 근데 교회가 전부 징계의 문제로 다들 완전히 그냥 다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 있으면, 그럼 어떡하겠냐? 그렇게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면할 때 서로가 다시 기뻐해야 되는데, 지나친 근심 때문에 그 기쁨을 잃기를 원치는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킨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똑같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이 사랑이 뭔지를 말씀했죠. 사랑이 뭔지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징계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목양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구령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형제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는 문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사탄에게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지나친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이제 그 베드로의 믿음 고백이 있었고, 거기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또 같이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이제 사도들에게 주시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비병 환자 고치는 장면에서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이랬더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하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분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시점에서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도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보이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권능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약 교회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권능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은 이제 그래 그러면은 사도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 막 용서가 되고, 네 죄는 그대로 있노라 하면은 막 용서가 안 되고, 뭐 이렇게 맘대로 뭐를 막 이렇게 할수 있는 권능이냐? 당연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성경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을 사하는 권능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때는 아마도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 어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그 사람이 진실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게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죄 사함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친구여, 당신은 이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것은 아무 때나 막 이렇게 그렇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령할 때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행사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떤 교회 내에서의 어떤 그 징계의 문제를 다룰 때에 그때에도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신 것을 이제 모두가 확신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물론 당연히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고, 그렇게 할때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지나친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손이 지금 어디 여기 장형제님께 가 있네요. 그 사람이 너무 심한 근심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인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형제의 죄가 또는 자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이제 선언할 수가 있게 이제 되는 것이지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12절 이후로는 또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나와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